요한삼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우리 1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이 돼서 교사 강습회나 이런 데를 가서 따라가다 보면은 요즘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학자들이 포스트 모던 사회를 운운하고 또 4차 산업 사회가 도래해서 그러한 결과로 교회가 많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잘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이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참 고구마를 많이 먹게 됩니다.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 이후에 기도하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지금 저의 관점은 좀 달라졌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들이 분석했던 것들을 잘 받아 안아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지만은 제 마음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절망하지 않아요. 각 시대마다 어둠의 시대가 있었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 같이 있었지만은 다시 일어나고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속되는 이 교회 역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을 제가 믿기에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반응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라는 그 히스토리, 스토리가 허구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 거짓임을 생각을 하고 하나의 소설처럼 생각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교회에는 나왔으나 아직까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부류가 있을 거고 마지막 부류는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음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그 진리의 터 위에 자기의 인생을 건설하고 자기의 가정을 건설하는 축복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신 것이 하나의 인간의 허구일 뿐이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다 가짜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 진리를 지키고자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진리를 붙든 이 진리가 어찌 가짜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교회가 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듯이 여러분의 영이 다시금 깨어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아는 지체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 편지글을 통하여서 함께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2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요. 제가 주중에 이 본문을 수십 번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그 감동이 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저자 이 요한이 이 가이오를 정말 사랑했구나. 이런 이제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꼭 사랑이 뭐 말 표현해야 사랑입니까? 눈빛만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오셨던 그 카나다의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조용한 선교사님이 강단에 딱 서서 이제 자기를 잠깐 소개하고 이 사역을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뭐 다 안 해도요. 그냥 그분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여기 짧은 두 구절을 읽었지만은 이 짧은 두 구절에 이 요한의 가슴이 담겨 있어요. 보세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2절도 사랑하는 자여. 계속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도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게 요즘에 참 힘들어요. 이게 왜 힘드냐면은 사탄이 이 사랑을 자꾸 갖고 놀아가지고 저속하게 추하게 만들어버려서 이 동성 간의 사랑을 자꾸 성적인 쾌락의 놀이개감으로 그렇게 우리를 비하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인의 사랑보다도 승한 사랑이라. 자, 동성애자들이 보면은 말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했을 때 썼던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동사인데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남자가 남자를 여인보다 승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성경의 아름다운 스토리. 아멘이십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한 뜨거운 사랑. 여러분이 여인의 사랑보다 연인의 감정의 사랑보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간구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2절을 읽으셨는데 저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지금 요한이 간구하고 있어요.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말 소리 들으니까 잘되기를 간구한다. 뭐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해요. 잘됐으면 좋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ll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뭐 보통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은 대화가 I'm well, I'm fine, thank you, and you? 다 아시죠? 나는 fine이기 원하고 well이기 원하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해.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겁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런 잘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2절 초반절에 보니까 무엇이 우선순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선순위로 회복하셔요. 하나님 없이 잘되는 거 잘되는 거 아닙니다. 진리 없이 잘되는 거 잘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없이 잘되는 거 잘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돈 잘 버는 거 잘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유약하기 때문에 영원히 잘 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오늘 귀를 쫑긋하셔야 돼요. 자, 이 로마 교회에게 쓰는 메시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두 가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회중들이 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회중 가운데에도 로마 교회에게 쓰는 거 아닙니까?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육신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려고 앉아 있는 것이요. 아멘이시죠?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사도바울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육체의 욕심이라는 단어에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여기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욕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을 입은 순간 내 안에 끊임없는 욕망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충동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어떤 갈망이 계속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내 눈으로 막 죄를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저만 그런 것처럼. 끊임없는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런데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내 안에 욕망과 충동과 갈망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중독 증세로 나아간다. 그래서 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현대인들이 95% 중독 증세를 보인다. 그 상당한 심리책에 써 있어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오늘 그 19절 이후로 쭉 읽어볼 텐데 어떤 단어가 딱 걸리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름으로 생긴 결과이므로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판단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쯤 오면 좀 숨이 헐떡이셔야 돼. 걸리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고 육신의 생각할 수 있고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를 보니까 연예인들이 마약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고구마처럼 막 캐어지는데 어느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지금 뭐 공중 분해될 지경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악의 뿌리까지 번져 있는지. 나라의 차관을 지낸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여자를 돈으로 사서 성적인 탐욕거리로 놀이개감으로 했던 것들이 세간에 불거지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힘으로 막으려는 몸부림이 이 세대를 뒤집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규모만 좀 다를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도 기회만 주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무시 못할 겁니다. 힘이 주어지거나 돈이 많이 주어지면 그 사람들이 한 것처럼 어쩌면 동일한 현상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속담 가운데 우리 한국 민족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공짜라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 마시면 안 돼요. 공짜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공짜에 현혹되어서 많은 인생들이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뭐로 가도? 우리 서울 가면 안 돼. 서울 가면 안 돼. 방법은 다 틀려놓고 결과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도박장에 가서 열심히 도박을 했어요. 밤새. 그리고 수천만 원을 땄어. 그래서 그거에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법을 저지르고 성령을 따르지 않은 채로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멋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정한 평안과 축복은 뭐냐 하면은 따라 합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순서가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거. 이게 하나님 백성의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내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거는 내가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림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서 올바르고 바른 길을 선택해 가는 것들을 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어원이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그 알라딘 영화를 보니까 알라딘 영화에 그 악당으로 나오는 자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좀 끄떡해보세요. 네, 자파라는 인물이 마지막 그 램프 요정 지니와 알라딘과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삼각관계 싸워요. 그러다가 지니를 이제 자기 손으로 놓고서 세 가지 축복을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소원을 하겠답니다. 첫 번째는 뭘 소원을 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술탄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두 번째 소원을 물어보니까 내가 마법사가 되어가지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지니가 마법사를 해줘요. 이제 세 번째 소원이 남았죠. 세 번째 소원이 남았을 때 알라딘이 이제 옆에서 부축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자파,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 네 앞에 있는 이 지니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얘보다 더 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파가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더니 마지막 소원을 뭐라고 했게요? 지니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요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 순간 강한 요정이 됐는데 요정은 어디에 살아야 돼? 램프에 살아야 돼. 2인자야. 꼴랑 2인자밖에 안 돼. 그래서 램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야기, 알라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목사라 그런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저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염없이 욕망을 키우고 세상적인 잘됨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램프에 갇혀버립니다. 이게 하나의 교훈 같아요, 저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온통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의식을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나온 한 문구를 여러분에 소개를 하고 설교 시간이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해야지 뭐. 그렇게 여기 써 있어. 그렇게 하라고. 자, 한번 문구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 안에 영혼은 없습니다. 당신이 영혼이에요. 당신은 단지 몸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당신 안에 영혼은 없습니다. 당신이 영혼이에요. 당신은 단지 몸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영어를 번역하느라 조금 힘든데 이 우리 인간이 잘못된 인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마치 내가 보이는 몸뚱아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내 육체가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악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몸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시고 그 영혼을 보여주기 위하여 육체를 덧입히셔서 마치 옷과 같이 육신을 덧입히셔서 우리의 영혼을 표현하는 방식이지 여러분 죽으면 몸은 다 사그라들고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믿습니까? C.S. 루이스의 관점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졌지만은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갈망에 끌려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짐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래야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화면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무슨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다 하나님 앞에 설 존재.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에 맺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아름답죠? 묻고 있잖아요. 아름답잖아 이게. 앞에 육체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음행, 술수, 분냄, 사기, 방탕, 술취함 더럽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 나온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를까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다. 마치 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은 것처럼.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어떤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틀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의 결론을 짓게 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마치 하나님을 처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어둠을 몰아내시고자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무뎌진 가슴을 회복시키고자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눈을 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포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쉬어가려고 합니다. 소리를 질렀더니 찬송가 552장 다 한번 펴보세요. 이 볼륨을 좀만 올려주십시오. 자, 우리 찬송가 552장을 보면은 가사가 이래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이 신선하여라.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께서 아침 해가 돋게 하시고서 식물만 비추시려고 하는 걸까요? 동물에게만 영양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해가 돋을 때 하나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작정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신다. 이런 의미로 찬송을 한번 드려봅시다. 1절. 우리는 아카펠라도 가능해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께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우리 2절도 찬양해 봅시다. 새로우는 광음을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유, 아름답죠? 우리 함께 교제하고 설교 좀 더 합시다. 우리 서로 햇빛 뗍시다. 이렇게 한번.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힘을. 이게 교회를 지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좀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것은 이제 3절과 4절 메시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4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믿는 자가 믿는 자 되는 중요한 축과 같은 힘이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사도가 계속 강조하죠.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순종을 하면은 아, 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세상에 안다라는 거. 믿음이 있노라 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제 결과적으로 사랑이 없고 사랑의 실천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뜨거움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된다. 믿음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을 왜 지켜야 하는가를 하나의 이제 영상이 떠오르는데 영상을 보자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사랑의 막 이 바람이 막 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풍력발전 아십니까? 풍력발전에 바람기예배들이 있어요. 도대체 저 악한 세상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베풀면 바람이 막 불어서 하나님이 영적 그 풍력 바람개별을 이렇게 딱 설치해가지고 그것이 돌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풍력발전 밑에 가면은 저 바람개비가 아름답다 이럽니까? 아니죠. 뭘 생각합니까? 그 밑에 있는 톱니바퀴가 또 다른 에너지와 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바람으로 일으키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가이오가 그러면 어떠한 사랑을 실천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지금 뭘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했냐면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하여 행한 것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대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낯선 사람들까지 환대하고 있으니 여기 환대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뭐 했다고요? 환대. 고대 시대에는 집이 뜨듬뜨듬 있고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나 여행자들을 극진히 대접을 해줬습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청년기 시절에 뭔 용기가 있었는지 전화 받으셔요. 괜찮아요. 뭔 용기가 있었는지 무전여행을 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광명시부터 저 전라도까지 무전여행을 하고 다시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가는 곳곳마다 문을 열고 저를 환대해줬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안 해. 돈 주고 가라도 안 가. 도시화가 되고 사람들이 바쁘게 살면 환대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시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 사니까. 그런데 여기 이 가이오의 믿음의 표현 보세요. 믿지 않거나 낯선 사람들에까지 뭐 했다고요? 환대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뭐지요?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 배포가요, 배포가 큰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씀씀이가 큽디다.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위하여 아주 배포가 큰 사람들을 저는 믿음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이 크다?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시간을 막 투자한다?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에요, 올해부터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사무장님이 한 주간 동안에 헌금을 이제 다 개수를 하고 이제 계속해서 개수하고 체크를 하고 여러분의 감사 헌금 쓴 내용들을 제 책상에 다 갖다 놓으면 제가 그 봉투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도하고 읽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참 이 사람 배포가 크구나. 참 이 사람 하나님께 감사가 크구나. 이 가요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환대하는 거. 반대적으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도 참 발음하기 어려워요.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면, 자, 9절 말씀 봅시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이 표현 보세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 이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여기다 더 써봤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꾸 지도자처럼 행세하는 디오드레베라.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디오드레베라. 제 말이 더 쉽죠?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디오드레베라. 그만합시다, 디오드레베. 그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건데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디오드레베다. 발음도 안 되네. 더 쉽게 얘기하면 속 시원하게 한마디로 합시다. 밴댕이 소갈딱지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배포가 줄은 거예요. 쪼는 겁니다. 환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오행시를 접었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행시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을 띄우면은 디오드레베를 묘사해서 제가 한번 사행시를 지어볼게요. 한번 D부터 해보세요. 시작. 더럽고 치사하고 오만하고 드세고 레벨을 하셔야 돼. 레벨이 낮은 사람. 디오드레베. 쫌팽이 같은 사람. 밴댕이 소갈딱지.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은 11절 말씀에 사도요한이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지금 디오드레베의 행함을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가이오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사랑을 실천하고 환대했을 때 아, 하나님의 사람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결단코 배웁지 못한다. 가요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한 주간에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하는데 받아 적을 준비하십시오. 숙제는 받아 적고 나 잊어버렸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한 달 동안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뭐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한 달 동안 성도들 간의 갈등, 분쟁, 싸움, 삐짐 막 이런 것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 막 흔들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미워하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그러니까 버티고 견디고 힘드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이걸 제가 느껴요. 우리 시대가 너무나 디지털화돼가지고 때로는 뭐 이 카톡이나 문자로 띡띡띡띡 보내가지고는 이 마음이 전달이 안 돼, 전달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숙제는 이겁니다. 꽃편지들을 하나씩 사가지고 정성 들여 갈등이 있는 사람이나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 어떨까요?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땀 한땀 정성 들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먹서먹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편지를 적는다면 먼저 누구에게 써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좀 써보셔. 성령의 감동에 대어 갈등이 풀어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 마음은.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6월 달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우리 저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요한과 가이오와 같은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이오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이 교회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는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었지만은 딱 두 군데만 좀 은혜 받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큰 소동이 납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요. 자, 봅시다. 화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순회 전도단을 보고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아데미를 섬기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밥줄이 끊길까봐 순회 전도단을 사로잡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누구?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이오도 함께 바울과 사로잡힌 사람. 안 멋있습니까? 한 구절 더 봅시다. 로마서 16장 23절. 마지막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문안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멋있죠? 자기도 돌봤고 온 교회를 돌봤던 가이오. 기쁨의 근원. 함석헌 시인의 시 가운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게 시 제목이 있어요. 제가 한두 번 정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 시가 다시 떠올라가지고 마지막에 좀 적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축복 아닙니까? 그 사람. 기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를 풀면서 제가 좀 마지막 기도할 거예요. 기복은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기복이지만 축복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을 추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화답을 하셔야 제가 끝내요. 설교. 기복은 나 하나 잘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지만 축복은 모두 함께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복은 내가 목적인 것이지만 축복은 하나님과 이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기복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는 믿음이지만은 축복은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사도 요한과 가이오의 이 축복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지, 살리는 거.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타락한 인간임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을 따라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여,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생각을 묵상하여 승리하는 인생 하루하루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